오늘의 에베소서의 다섯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생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불태우는 인생. 생존과 사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자로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어날 생자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불일사 또 맡길 사자에 명령명 또는 생명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삶,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두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태어난 것은 모두가 똑같지만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인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생존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존을 넘어서 경쟁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한 인생의 한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생존을 향해서만 달려갈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미 있는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서서히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시작을 합니다. 생존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 살아가다가 진짜 의미 있는 사명의 인생에 눈을 뜬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법학 박사입니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의 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그의 사무실이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에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옥의 삶이었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인생 스토리를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명예, 권력,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놀라운 하늘의 축복, Born Again,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은 성공을 내려놓고 의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2326이라는 죄수의 번호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유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많은 죄수들을 보면서 그가 결단을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예수님을 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감옥의 죄수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가 세웠던 단체가 감옥 선교회,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 그리고 직업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출소 후에 이 죄수들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감옥으로 많이 돌아가게 되는데 2년 안에 돌아가는 비율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은 8%에 불과했습니다. 8%도 참 안타깝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 미국에서 감옥에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비율은 50%가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 이성교회는 전 세계 110개 이상의 나라 그리고 1300개 미국의 1300개 이상의 교도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의 새롭게 살아가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수십만 명의 삶을 바꿔놓는 찰 콜슨을 두고 이 시대 21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그를 존경하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4월에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빌리 그레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찰스 콜슨은 천국에서 그가 전한 복음, 그가 가르친 한 사람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한번 태어나서 생존으로, 생존을 넘어 성공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사명을 향해 달려간 한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무대로 보내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생존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존 중에서도 좀 더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존자로 아니면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향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생존을 향해서 살아오다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사명을 향해서 결단했던 때가 있었을 텐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연세지간 분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에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곤 해요. 목사님, 이렇게 삶이 속히 지나갈 줄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 나름대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세월이 지나고 자녀들을 키우고 일하느라 바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니 조금 더 내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걸 그렇게 안타깝게 고백하는 분들이 때로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직까지 건강이 있고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생존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사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이런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생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을 향해 불태운 한 사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잡히는 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죠. 그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라그니와. 지금 이방인이 너희들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우리말에는 조금 의역을 했는데 이 말의 직역을 보면 A prison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말하노니. 오늘 바울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께 포로되었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예수께 속한 나 바울.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그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정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떤 표정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셨고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셨고 감옥까지 오게 하셨어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만면의 미소를 짓고 진짜 자유한 영혼으로 에베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아, 제가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을 하다가 예수의 포로, prisoner of Jesus Christ,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그의 삶을 바치고 드리고 있는 그 바울을 생각하다가 너무너무 북받쳐오는 그 감격에 무릎을 꿇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prisoner,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께 내 모든 것을 다 몰입하고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33살의 젊은이의 그 피 앞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안타깝게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포로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앞에 내가 예수의 포로로 예수가 흘린 그 온몸에 흘린 핏자국 핏방울 하나 흘리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한번 태어나서 생존을 향해서 지금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 생명으로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너무나 큰 산처럼 보이기에 우리가 바울의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목자로서 깊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걱정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애틋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오늘 그 편지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바울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고라에금 사명자로 불태우게 하셨나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를 무리로 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심장 뛰는 것 소망,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은 생존과 성공을 넘어서 사명을 향해서 불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다가온 말씀 안에 우리도 다 유대인들로에는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든 우리의 주님,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한 단어가 나와요.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두고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밀, 이게 헬라어로 미스테리언이란 단어를 쓰는데 에베소서 전체에 보면 21번의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만 해도 이 미스테리언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우리는 당연한 복음 아닙니까?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도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생각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 복음이 오랜 세월 감추어져 왔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들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정말 가슴에 만난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구원, 하늘의 기쁨이 정말 나에게도 찾아왔다면 정말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는지. 지난주에는 우리 PCA 교단의 목회자들, 우리 한인 목회자들의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64명의 우리 목회자들, 가족들 함께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우리 부회장, 총무, 석이 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섬기면서 정말 간절하게 한 가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민계 목회자들 얼마나 다 힘겹게, 참 외롭게, 고단하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목회자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함께 동역자라는 것,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목회제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이런 장로님들이 계실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라이드를 해가면서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목사님들, 우리 염령간사들, 또 우리 권사님들,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 목회자들을 섬겼어요. 다 수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생에 이렇게 섬김을 받고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저 멀리 시애틀에서 온 한 목사님 부부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목회하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다시 예수의 복음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강의했던 특별한 우리 강사님이 계셨어요. 브라인 채플 총장님이셨습니다. 지금 우리 PCA 교단의 석인임으로 계시고 오랜 세월 카브넌트 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계셨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총장님을 처음 뵙고 그때 한국에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지난 25년을 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외부의 지도 교수 중에 한 분이기도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날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분이 그 어르신 미국인이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You still preach the gospel. You still preach the gospel.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지금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예수의 십자가와 찬란한 부활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예수의 복음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진짜 우리를 교제케 만들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주어서 목회에 다시금 달려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삶을 일생 사명을 향해서 불꽃처럼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이 예수의 복음이 정말 중심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의 복음이 내 심장에 없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면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존을 넘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 사도 바울 어떤 인생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이 매우죠.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요, 목양했던 목회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열세권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요, 많은 사람에게 충성 존경을 받았던 바울의 수많은 명함 이름이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한 생존자의 삶을 넘어서 복음의 일꾼 사명자의 인생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 앞에 우리도 똑같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생존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사명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우리 생존, 우리의 일생,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의 일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고난이 아닌가, 부담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께서 내 위에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일꾼이 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영혼이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들어가시든 사람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모든 삶 속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영혼이 보여요. 그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인간답게 정말 하나님이 고귀한 인생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어제는 참 귀한 우리 젊은이 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친척 중에 한 분의 아들이 곧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귀는 자매가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난 가톨릭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함께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로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에게 와서 좀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깊이 가슴에 새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플로리다에서 비행기 태워서 보낸 거예요. 부모님은 인디애나에서 살면서 어찌하든지 이 아들이 결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이 아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만날 수 있도록 와서 우리 문담 목사님이 먼저 만나서 복음을 깊이 나누고, 저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맺는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하게 복음을 고백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하고 내일 돌아가게 돼요. 제가 이 부모님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에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서 있는데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가정이 되라고 제가 그 형제 자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이 믿음, 이 신앙을 꼭 가슴에 기억을 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는 한 가정으로 세워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순한 생존, 성공을 향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는 믿음을 향해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부모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예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가는 모든 곳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영혼이었어요. 한 사람을 만나든 회중을 만나든 아니면 왕 앞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평생 그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추었을 때 했던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I am the very least of all the saints. 모든 세인트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이 자에게 this grace was given to preach to Gentile.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된 나. 바울의 이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감격에 겨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위해서 피 흘릴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이것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주어졌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것이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위대한 자기 발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받고는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김애자 선교사님이 쓴 빨간 피아노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을 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성금요일 때 우리가 함께 성찬을 떼면서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피아노 연주를 들었던 그분이세요. 한국에서 영창피아노,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계시죠? 영창피아노 창업주 김재섭 씨의 손녀 딸입니다. 5살 때부터 연주를 시작을 했고 15살 때 서울 시립교향 악단과 출연까지 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세상적으로 부름 하나 없는 모든 성공, 존경을 다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1993년도에 러시아에 들어가서 공연을 했을 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어둠의 장막, 공산주의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자주 러시아에 찾아가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순교사를 보낸 웨일즈 땅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시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타올랐지만 너무나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저 웨일즈, 결국에는 웨일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음악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고민, 모든 생존을 다 내려놓고 사명을 향해서 인생을 드렸을 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필요한 곳이라면 나는 음악 들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아갑니다. 연주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향해서 일생을 달려온 한 사람, 이것이 생존을 넘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바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을 비추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고난이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정말 여러 번 환난 많이 받았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This is your glory. 너희들에게 영광이 됨이라. 어떻게 고난 받는 것이 영광이 될까요? 예수의 고난을 흉내라도 낼 수 있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피에 죽음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내가 땅 위에서 왕관을 쓰고 모든 박수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삶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나를 위해서 33살의 젊은이가 흘린 피 앞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간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알라. 이것이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감옥에서 우리에게 쓴 편지, 바울의 편지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지만, 모든 것이 다 어두워졌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늘 향해서 기쁨에 겨워서 복음의 감격적인 일꾼에 들려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살이 있었던 거대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 감옥 안에서 글을 쓰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을 보고 누가 그가 갇힌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일까요? 생존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자유인일까요? 아니면 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감격스럽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 또 복음을 외치고 있는 저 바울이 진짜 자유인일까요? Born again, 거듭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born again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진짜 born again이 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생존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어느 순간 떨어지는 가늘 낙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아니라고, 어느 순간 십자가에 피 흘리고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그때부터 진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사명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간 바울,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동시대 태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의 무대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주어진 삶을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길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명을 향해서 고귀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위대한 사명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일꾼, 생명복음의 일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주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주님의 계획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진 바울. 생존, 성공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생존자의 이름이 아니라 사명자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고 오늘 들려주십니다. 사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을 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 바라시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인생이란 무대 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개란 너무나 귀한 그 캔버스에 어떤 그림을 채우기를 원합니까? 생존을 향해서 달려간 그림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림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디 제가 생존자를 넘어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생존을 넘어 사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다 지우시고 다시 한 사명으로 인생을 주시고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한번 태어난 인생에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 살아왔고 열심을 내어 자녀들을 키웠고 직장에서 땀 흘려 일을 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돌아본 우리 인생의 캔버스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기에 세상에 보내시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부디 비옵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캔버스에 이 우리의 인생 그림을 생존을 넘어 우리의 사명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가장 찬란한, 가장 의미 있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사명으로 주님은 핏빛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 주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자의 그림 아름답게 그리고 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존을 넘어 사명의 인생, 사명으로 아름답게 고결하게 찬란하게 인생 캔버스를 그려가길 원하는 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